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은 그 시대의 교회가 속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가, 이런 시팅 캐퍼시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섬기고 있는가, 샌딩 캐퍼시티로 교회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무관심하고 성도 간의 친밀함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면 영향력, 임팩트는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도리어 세상에 의하여 변화가 될 겁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치 권력을 이용한 교회는 결코 결실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 예입니다. 중세교회는 세속 권력부터 교회 권력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결과 역사가들은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 다크에이지요, 암흑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구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부 효과가 있지만 구제 그 자체가 세상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슬람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합니까? 그렇지만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서만 무너집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사역할 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상들이 무너짐으로 그 사회들이 변화된 겁니다.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무너짐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정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개의 소동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발생한 소동들입니다. 첫 번째 소동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이 의지하던 이 마술이라는 우상이 무너짐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이 우상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우상이구나.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술을 비즈니스화해서 살아가던 이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소동이 일어났죠. 지난주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술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이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5만 드라크마, 5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많은 경제적 가치가 불태워지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의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있으며 예수님을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우상처럼 그렇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은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겉모양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 겉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한꺼풀을 벗기면 그 안에 유교사상이 들어있고 또 한꺼풀을 벗기면 그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있고 또 그 한꺼풀을 벗기면 그 속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세 속의 가치와 가치관과 심지어는 무속신앙과 미신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내 안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엄청난 폭발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양육하여 아시아 전역에 사역자를 파송하여 소위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병자도 낫고 사람들이 기적을 봄으로써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소동입니다.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일어난 회개의 소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소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릴 때 그 우상을 여전히 붙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들이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짐으로 일어난 이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자 일으키는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이런 거짓된 신들, 우상, 신전의 문화 이러한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행한 말에 의하면 바울이 어떠한 소식을 전했는지가 2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중심지에 있었던 아데미 이 신전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그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그것보다 4배의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왔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아데미 우상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니어처, 소형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각 집에 또 한 혹은 휴대용으로 그 신상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아데미 신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 우주의 여왕이며 우리들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회에 들어가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일 아데미 신이라는 이름을 거명하며 했으면 아마 바울은 바로 돌에 맞자 죽든지 추방당하든지 엄청난 사역이 이어질 수 어려웠을 거예요. 지혜롭게 근본적인 원리를 전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데미가 만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면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흥분합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러한 효과적인 메시지는 아테네에서도 나타났죠.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당신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으로 당신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로 그 아레오파고 광장 그 신전 주변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과 그 거리마다 있었던 수많은 신상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3만여 개가 넘는 그 신상들이 가득 찬 도시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진 신상이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신이란 신은 다 찾아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지만 혹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 염려하여 만든 그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도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조각상 아데미 여신 소용으로 만들어서 휴대하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처럼 성경의 시대처럼 조각상이나 이러한 그 우상들을 형체화해서 만드는 우상도 있지만 오늘날의 우상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으로 사람들이 만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어떤 이들은 명예가, 어떤 이들은 심지어 건강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로부터만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외교 관계를 무시하거나 다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선택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고 당시에 강대국들만 의지하여 눈치만 보며 그 강대국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원초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깨진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인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 죽음이 나에게 명확하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말할까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두려워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나의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다뤄야죠. 잘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돈도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지만 돈이 우상이 될 때, 돈을 상실할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절망 속에 있다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엇입니까? 경제적 절망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럴 때 삶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그것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 10가지를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만일이 한 가지 계명만 정확하게 지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뭔지 몰라도 그분은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나머지 두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계명도 순차적으로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1계명을 어기지 않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그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 후에 계명을 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동이 일어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우상을 내어버리며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이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이 우상과 관련된 신전과 관련된 사업이 위축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킨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은세공업자고 이는 아데미 신전을 미니어처로 소형으로 만든 신상으로 만들어 판매하던 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던 사람들, 또 그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의 두 일행 중 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에베소에 있는 당시의 대형 원형 극장,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심지에 이끌려서 따라갔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모이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절에 18절 데메드리오가 한 말입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비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여신 자체도 신성한 위험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비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포장을 합니까? 돈 때문이 아니다. 사회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식 아닙니까? 다른 명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명예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 때문이다. 다른 명분들을 제시하지만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소동들이 실상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 돈 때문이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사업의 명성도 염려한다고 했고 위대한 여신의 명예, 신성한 위엄을 이룰지 못한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처럼 선동했지만 실상은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에피소드들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 에피센터, 진짜 중심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을 수가 많고 대부분은 돈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에도 일어난 소동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이 소동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의 악을 무너뜨릴 때 반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단의 영역을 침략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소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려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악력은 결코 성령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소동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소동은 시청 서기관의 합리적인 설득으로 진정되었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법정에 호소해라. 당신들은 이건 소란죄다. 그것으로 잠잠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과 주의 말씀의 통로, 곧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상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남으로 악한 사업들은 망하고 선한 사업들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는 혹시 내가 속한 사회, 직업,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나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우상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린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복음으로 무너뜨려 갈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그래서 요즘은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티가 아니라 처치에너티가 됐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어떤 것도 그리스도 그분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며 또한 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우상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상이 분별되고 드러나며 파괴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